오늘 이 복된 시간, 거룩한 시간, 하나님의 전을 찾아오신 우리 모든 중앙교회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말씀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에 있는 말씀, 계시록 13장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오늘은 이 화면에 영상을 좀 사용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영상물을 좀 사용하겠습니다. 우리 찬양대원들 여기 보입니까? 여기 안 보일 것 같아서 특별히 좀 준비했습니다. 네. 여기 뒤에 사회 보시는 두 분 빼놓고는 지금 다 보고 있습니다. 두 분은 여기를 보시죠. 여기 나와 있으니까. 지금 여기 나온 짐승. 많은 사람이 새끼 양이라고 말하지만 새끼 양 같이 새끼 양처럼 생겼지 새끼 양은 아닙니다. 생긴 것은 새끼 양처럼 생겼는데 말은 용처럼 했습니다. 분명히 이 생긴 모습과 하는 행동에 현저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계시록 13장에 예언된 이 짐승은 청교도의 정신으로 시작해서 이제 역사의 마지막 무렵에 가서는 세계를 위협하는 흑암의 세력으로 변질되는 미국을 적절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세계에 보여지는 미국의 행동이나 태도가 심상치 않습니다. 온 세계의 반전 여론에도 불구하고 드디어 이라크 침공을 시작을 했습니다. 정말 미국은 많이 변질됐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나라에 원조를 하고 선교사를 파견하고 정말 양처럼 선한 일을 많이 하던 미국이 최근 들어서 갑자기 조금 달라졌습니다. 미국의 이러한 변화, 미국의 이러한 변질은 이미 성경 예언에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예언을 통해서 이미 가르침을 받고 미국의 미래에 대하여 예측하고 있었던 우리 재림교인들에게는 새삼스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미국의 이러한 변화가 역사의 마지막 부분에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점에서 이 미국의 변화와 변질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경각심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후지와라 기이치라고 하는 동경대학원 교수가 현재의 국제정치에 대하여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단독으로 결정하고 동맹국과 다른 나라들을 포함한 세계가 그 결정에 따르는 구도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말하기를 미국의 단독 행동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점점 이 세상을 미국이 마음대로 다스리고 통치하는 분위기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 역사를 이 선악 간의 투쟁의 역사로 보고 있습니다. 이 선악 간의 마지막 싸움에 있어서 이러한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그리고 어느 나라의 말도 듣지 않는 이 미국의 힘이 이 역사의 마지막에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우리가 공식적으로도 그렇고 이 단상에 정치 군사적 이야기는 거의 올려놓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오늘날 미국의 문제는 이 선악 간의 싸움에 있어서 매우 중대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문제를 좀 특별히 다루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이 선악 간의 싸움의 구도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사단은 그것을 끈질기게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은 아담의 시대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담에게 사단이 접근해서 아담을 유혹하는 데 성공하고 죄악의 역사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아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을 따라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던 가인은 하나님을 예배했지만 하나님이 지시하신 방법이 아닌 다른 자기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제사를 거절당하고 마침내는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계속 죄악으로 물들어갔고 완전히 죄악의 세상이 가득 찼을 때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해서 이 세상의 경고를 말씀하시고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잠시 후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을 세우고 자기 이름을 내고 흩어지지 않고 모여 살면서 더 많은 죄를 짓기 위해서 이러한 탑을 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해산시키셨고 하나님께서 드디어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출생하실 그 혈통을 만들어내셨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이방 나라들의 침입을 받고 또 끊임없이 우상 숭배의 시험과 유혹에 들면서 정말 파란만장한 역사를 갖게 됩니다. 애굽으로부터 시작해서 로마 제국에 이르기까지 여러 강대한 나라들로부터 이스라엘은 끊임없는 고난의 역사를 이제 치르게 되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혈통을 빌려서 바로 약속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신 후에 이 땅에 교회가 남겨졌습니다. 사단은 이 땅에 남겨진 교회를 처음에는 로마 제국의 힘을 빌려서 핍박을 했고 공격을 하다가 나중에는 교회를 타락시키고 타락한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는 종교 암흑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그 교회가 바로 로마 교회 가톨릭입니다. 교회가 점점 더 이제 이 역사의 마지막 부분에 세속화되어 가면서 하나님께서는 계시록 12장 17절에 남은 자손을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남은 자손을 두셨는데 사단은 이 남은 자손을 공격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요한계시록 13장은 어떤 세력이 하나님의 참 백성들을 공격하게 될 것인지 그 예언이 요한계시록 13장에 두 세력으로 나타나 있는데 그 두 세력은 역시 다시 힘을 얻고 살아난 로마 교회와 세계 유일의 최강대국인 미국이 연합된 힘으로 온 세계를 하나로 모으고 결국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제 공격을 해올 것이 아주 명백하게 계시록 13장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로마 교회의 역사를 우리가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서기 31년입니다.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고 교회가 점점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단이 가만히 둘 리가 없습니다. 서기 100년을 전후로 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박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제국의 칼 앞에 또 맹수들의 밥이 되고 수많은 고난과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아시는 대로 서기 313년에 아주 유능한 왕이었던 콘스탄틴 황제가 밀란 칙령을 내리면서 교회가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한참 박해가 있다가 이제 박해가 끝나고 교회 자유가 온 것입니다. 교회가 자유롭게 되었을 때 교회는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박해를 받을 때는 그 박해와 싸우면서 더 순결해지고 교회가 연합되었지만 박해가 멎고 자유가 오면서 교회는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저 타락한 교회의 풍토 속에서 큰 힘을 가지고 등장하고 성장한 세력이 바로 로마 교회입니다. 그래서 중세 종교 암흑 시대를 1000년 이상 지배하다가 1798년에 일단 몰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1929년 이탈리아와 라테란 조약을 맺으면서 잃었던 바티칸 시국을 다시 찾고 드디어 세계에 등록된 나라의 힘으로 점점 세상을 지배하게 되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것이 1929년입니다. 이 역사 가운데 이 로마 교회가 성립되는 역사 가운데 특별히 그 313년에 있었던 종교 자유 밀란 칙령과 538년 정도에 가서 이 교회가 정말 이 온 세계 교회의 머리로서 이제 인정을 받게 되는 이 기간 사이에 이 그 당시 사회 현상을 잠깐 보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313년 밀란 칙령 이후에 교회가 자유롭게 되었을 때에 교회에 많은 특혜가 주어졌습니다. 성직자들은 그 권한이 아주 강화되고 교인들에게는 많은 특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왔지만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을 거의 찾을 수 없는 교회 세속화 시대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팽창해졌습니다. 수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질적으로 교회는 정말 타락한 세속화된 교회로 변질이 되었습니다. 어떤 학자가 이 시대에 대해서 말하기를 로마에 교인 아닌 사람이 거의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동시에 참 그리스도인도 찾아보기 어려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교회는 세속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교도들이 황제가 기독교를 장려하니까 로마에 흩어져 있던 수많은 이교도들이 교회로 개종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 이교도를 개종한 이교도들의 수가 원래 있던 교인들의 수보다 더 많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많은 이교의 관습들이 들어왔습니다. 그 당시에 들어온 관습 중에 대표적인 것이 태양의 탄생일로 지켜지던 12월 25일을 교회 크리스마스로 이제 바꾼 것이고 부활절도 태양의 부활을 기념해서 춘분을 전후해서 지키던 부활절을 이제 교회로 들어와서 또 예수 부활절로 지키게 되었고 그 다음에 태양신을 예배하던 썬데이, 태양의 날에 예배 드리는 일도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런 이교도들의 습관이 교회에 많이 몰려 들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지도자들의 성직자들의 힘이 점점 커지면서 정치적 영향력이 증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황제는 감독들과 밀접한 친교를 유지하였고 당시 교회에 일어난 여러 분쟁 사건들을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 누가요? 황제가 교회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교회를 돕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국가의 호의는 물론 환영할 만한 것이었지만 성직자들에게 거만한 정신을 주게 되었다. 렌위크가 기록한 세계 기독교 교회사 79페이지에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정치력을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교회는 기독교는 세속화되었고 이교의 물결이 들어왔고 정치적 힘을 가지고 이 세 가지 요소가 합쳐진 상태에서 만들어진 이 큰 힘이 바로 로마 교회 카톨릭입니다. 그래서 카톨릭 안에는 기독교적인 요소도 있고 그 뭐 이런 웅장한 그 성당 같은 것은 이교 신전에서 많이 그 건축 양식을 빌려온 것입니다. 그 옷을 입고 제사 드리는 여러 가지 그 모양이 이교로부터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정치적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 한 교단이 국가로 존재하는 교단은 카톨릭뿐입니다. 그것은 국가입니다. 정치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천주교에 대해서 카톨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마다 상당한 그 마음의 부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카톨릭의 신앙을 하는 사람들 중에 정말 훌륭하고 아주 양심적이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다 지금 모아서 하는 말씀이 아니고 이 카톨릭이라고 하는 구조 자체가 지향하고 목표하고 흘러가는 방향이 지금 이것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혹은 다른 교회를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은 해서는 안 될 일이지만 사실을 또 감추어서는 안 됩니다. 이 역사적 사실에 의하면 분명히 이러한 배경으로 로마 교회가 탄생이 되었고 이러한 목표를 향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모르면 올바른 길을 찾기가 어려워집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과 4절에 보면 이미 사도 바울이 예언적인 안목을 가지고 이 로마 교회의 출현, 교황권의 출현에 대하여 이미 예고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과 4절입니다.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지금 저러한 모양, 저 그림의 화면에 보시는 저러한 모양은 어떠한 교회의 성직자도 심지어는 예수님도 저러한 모양으로 군림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사실은 천주교회가 발행한 천주교 용어사전 자체에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주교 용어사전 99페이지에 보면 교황에 대하여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교황은 전 세계 카톨릭의 본산인 로마 교구의 교구장이며 주교이다. 더구나 그는 지상 그리스도의 구원 사업을 떠맡은 그리스도의 지상 대리자이며 전 세계 카톨릭의 영도자일 뿐만 아니라 바티칸 시국의 원수, 무두머리이다. 이것은 그들 스스로 교황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상 그리스도의 구원을 떠맡은 그리스도의 지상 대리자라. 그리고 그 교황을 도와서 일하는 모든 성직자를 우리가 신부라고 합니다. 신부. 그 신할 때, 신부할 때 신자는 하나님을 가리킬 때 그 신자입니다. 부자는 아비 부자입니다. 신부라고 하는 그 한자말을 그냥 연결하면 하나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만이 인간을 구원으로 이끌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땅에 하나님의 대리자로 군림하는 존재는 절대로 하나님과 연결된 존재가 아닙니다. 결국 이 마지막 흑암의 세력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용이 마지막 장면에, 선악의 마지막 장면에 하나님의 참 백성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이것이 계시록 12장의 마지막 절입니다. 근데 사실 아시는 대로 성경은 장절이 원래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건 나중에 사람들이 분류한 것이지 원래는 요한계시록 하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 구분 없이 그냥 연결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17절에 용이 여자에게 가서 여자의 남은 자손을 공격하기 위해서 바다에 섰더라 하고 바로 이어지는 계시록 13장에 두 마리의 짐승이 나타납니다. 성경에는 이 짐승이 상징으로 쓰일 때는 나라나 왕을 가리킨다고 다니엘 7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 7장 17절에 보면은 내 나라는 내 왕이라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 짐승은 내 왕이라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짐승은 나라나 왕권을 가리킵니다. 계시록 13장에 등장한 두 마리의 짐승이 저 역사의 마지막 부분에 남은 자손들을 공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것이 역사의 끝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 역사의 마지막을 장식할 준비가 세계적으로 거의 갖춰져 있음을 우리는 주시해야 됩니다. 첫 번째 등장한 짐승은 계시록 13장 1절과 2절에 그 모양이 나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저 복잡한 짐승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상세하게 다 말씀드리기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어쨌든 다니엘 7장에 등장한 네 마리의 짐승이 한 몸에 합쳐져서 계시록 13장에 다시 나옵니다. 저런 짐승을 보셨습니까? 발은 곰발이고 몸은 표범이고 입은 사자의 입이고 또 뿔은 열이고 물론 상징적인 짐승입니다. 저것은 여러 가지 복잡한 사상, 여러 가지 복합적인 제도를 가지고 큰 힘으로 역사의 마지막에 등장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될 교황권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더라. 아까 그 도표를 보시면 1798년에 로마에서 한 프랑스 사람이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의 부하 볼티어가 로마에 쳐들어가서 그 당시 교황 비오 6세를 체포해 갔습니다. 그것이 1798년입니다. 이때로부터 교황은 거의 힘을 잃고 이 세계 역사에 큰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 죽게 되었던 상처가 다시 어떻게 될 것이라고요? 나을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보시는 저 장면이 이제 바티칸이 어떻게 이제 다시 원 주인에게 돌아가는지, 저기 지금 빨간 표시로 되어 있는 저기가 바티칸입니다. 로마 수도 안에, 로마라고 하는 도시 안에 바티칸이라고 하는 나라가 존재합니다. 이게 참 신기한 일입니다. 어떤 거 저하고 공부하던 분이 이 공부를 배우더니 자기는 실감을 했다고 그래요. 바티칸에 관광을 가서 거기서 이제 전화카드를 하나 사가지고 전화를 몇 번 한 다음에 조금 밖에 나가서 전화를 하니까 전화가 안 되더래요. 그게 다른 나라로 간 겁니다. 바티칸에서 몇 발자국 나가면은 이탈리아입니다. 전혀 다른 국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참 신비한 일입니다. 저것이 이제 이탈리아로 넘어갔다가 다시 되찾는 역사가 이제 저 장면입니다. 천주교의 가스파리 추기경과 이탈리아 무솔리니 사이에 라테란 조약을 맺으면서 그 다시 바티칸을 교황청에게 되돌려주는 문서에 서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1929년이었습니다. 일단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으니까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더라고 했습니다. 교황은 지금 가는 곳마다 수만, 수십만, 수백만의 인파를 몰고 다닙니다. 세계 어떤 대통령도 다닐 때 교황처럼 많은 사람을 동원하지 못합니다. 엄청난 힘을 가지고 지금 그 온 세계를 다니는 그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더라고 했습니다. 움직일 때마다 수많은 인파들이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심지어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까지도 그분은 전 세계 기독교인의 양심입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리더스 다이제스트 한 기자는 교황을 한 번이라도 본 사람은 결코 그를 잊지 못한다. 사람들은 그의 외모만 보아도 큰 감동을 받는다. 이 세상에 다른 어느 누구도 그와 같은 힘을 지니고 있지 않다. 겉으로 나타난 저 모습만 보고는 어떻게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것을. 그러나 이제 조금 더 보시면 압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 먼저 나온 짐승, 교황권을 향해서 온 세계가 굴복하고 경배할 날이 올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누구만 빼놓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 말고는 모든 세계가 교황권에게 굴복할 날이 올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그런데 결국 온 세계를 굴복시키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합니다. 군사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교황권은 그 자체가 종교 집단이기 때문에 군사가 없습니다. 어딘가 군사력을 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군사력이 바로 미국이 그 역할을 하겠다는 예언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한 가지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여러분, 이 두 짐승이 모두 용과 관련이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 짐승은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그에게 주었다라고 했고, 지금 이 짐승은 용처럼 말하더라.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는 두 마리의 짐승입니다. 청교도의 정신으로 시작된 미국이 결국은 변질되면서 지금 용처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권고도 듣지 않습니다. 유엔의 안전보장 이사의 결의조차도 듣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용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저가 먼저 나온 짐승, 그 첫 번째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아주 명백하게 나옵니다. 이 미국이 청교도의 정신을 가지고 시작해서 나중에 변질되는 미국이 주로 할 일은 먼저 나온 짐승을 돕는 일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처음 짐승에게 온 세상이 다 경배하도록 이끌겠다는 것입니다. 그 처음 짐승은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짐승이라 이것입니다. 교환권입니다. 자, 지금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 출발이 그 유럽 쪽에서 천주교 카톨릭의 종교적 탄압에 못 이겨서 청교도들이 도망가서 세운 나라가 미국이기 때문에 본질상 미국과 교황권은 합쳐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합쳐질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교류가 있었지만 결정적인 교류는 이때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뭐 타임 잡지, 세계적으로 유명한 시사 주간 잡지, 이것은 1992년 2월 24일자입니다. 이 레이건과 그 당시 미국 대통령이던 레이건과 요한 바오로 2세 사진이 나왔고 큰 제목이 Holy Alliance, 거룩한 동맹이라는 뜻입니다. 이 둘 사이에 동맹이 맺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1982년에 일어났던 사건을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비밀리에 가려져 있다가 10년 뒤에야 그때 있었던 일이 이 타임 잡지를 통해서 폭로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비밀리에 만났습니다. 뭔가 모종의 약속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약속이었는가 하면 결과를 보면 공산주의를 무너뜨리는 약속을 했고 이 두 사람의 만남 후로 공산주의가 무너져갔습니다. 1982년에 만났고 2년 뒤 1984년에 레이건 대통령은 미국의 헌법의 정신을 무시하고 교황과 대사를 교환하면서 드디어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대사를 파견하고 대사를 받습니다. 미국의 주미 교황청 대사가 있습니다. 그 대사는 어마어마한 정치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에 6천만 이상의 카톨릭 신자가 있습니다. 그 주미 교황청 대사 한마디 한마디에 6천만이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거할 때마다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할 거 없이 그 주미 교황청 대사의 한마디 한마디에 신경이 걸려있는 것입니다. 대단한 힘을 가지고 지금 미국에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다 상세한 설명을 드릴 시간 없습니다만, 클린턴 대통령 당시에 요한 바오로 2세가 세인트 루이스 공항에 도착했을 때 클린턴이 가서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교황이 바라는 대로 되기 위해 미국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이번 방문을 통해서 확인하기를 희망합니다. 이 정도 되면 철저하게 미국은 이제 조만간 교황의 시녀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건 예언된 것이고 틀림없이 이 일은 성취될 것입니다. 부시 대통령이 조그만 선물을 하나, 저기 뭐가 들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교황에게 이제 주기 위해서 표정을 좀 가만히 보니까 그냥 마땅치는 않은데 그래도 어른이고 또 힘이 있으니 드려야지 그런 것 같아요. 교황의 힘을 어느 누구도 저항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좀 교황에 반대되는 행동도 하고 말도 하겠지만 보십시오. 조만간 온 세계가 교황의 말에 굴복할 날이 올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마지막 결론으로, 마지막 부분으로, 이라크 전쟁이 어차피 끝날 것입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 미국은 어떠한 위치에 서게 될 것인가. 이것은 예언에 기초하고 또 이 지금 세상의 여러 가지 정세를 참고해서 우리는 이러한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이라크 전쟁이 끝나면 미국이 성공을 해도 미국은 온 세계에 상당한 불신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한쪽으로는 미국의 그 엄청난 군사력에 대한 경계심이 있을 것이고 한쪽으로는 불신하게 될 것입니다. 아마도 상당 분야에 있어서 외교적 영향력이 감소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더욱이 경제적 혼란과 세계 금융시장의 혼미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온 세계 경제가 대단히 불안합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어느 특출한 세력이 세계 모든 경제를 일괄해서 통제해 주기를 기다리는 분위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 일을 할 것이냐? 결국 미국이 이런 정치적인 상황, 이런 외교적인 문제, 이런 세상의 여러 가지 분위기와 특히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서 그것을 해결하고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를 배후 조정하고 있는 교황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분이 교황이 무슨 경제가 든든하냐? 대단합니다. 교황의 정치력과 경제력은 대단한 것입니다. 여기 한 인용문을 보겠습니다. 바티칸 암살자라고 하는 책 316-7페이지에 보면 가톨릭의 영향력은 기독교 지역은 물론이고 이슬람 지역, 불교 지역을 포함하여 문자 그대로 전 세계에서 행사되고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현대판 군주체제에 비유될 수 있는 교황청은 이미 세계 초강대국에 속해 있으며 실제로 그에 걸맞는 대접을 받고 있다. 교황은 결과적으로 전 세계를 무대로 하는 군주이며 교황의 정책은 미국이나 러시아의 정책과 동일한 비중을 갖는다. 조그만 나라, 인구가 1,000명도 안 됩니다. 그런데 힘이 그렇게 강합니다. 이것은 이 기록, 이게 1985년도쯤에 기록된 책인데요. 그 당시의 이야기지, 지금은 미국이나 러시아의 힘보다 더 강합니다. 여기 레리 베이츠라고 하는 사람이 쓴 The New Economic Disorder, 그러니까 새 경제의 무질서, 이런 책입니다. 나는 그 책 51페이지와 52페이지에 보면, 나는 로마 천주교의 경제력은 사단이 새 세계 질서 속에 인류를 노예화시키려는 자기의 전쟁 계획 속에 있는 여러 수단 중에 하나라고 본다. 이어서 기록하기를, 만일 당신에게 질문하기를 교황청, 바티칸의 주요 사업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무엇이라고 당신이 대답하겠느냐? 미국 CIA에서 집필한 World Fact Book, 그러니까 뭐 세계 여러 사실들을 종합해 놓은 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의하면 바티칸의 주 산업은 세계적인 은행 금융 활동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바티칸의 주요 사업은 돈 사업입니다. 어마어마한 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티칸의 경제력은 세계 여러 나라들을 파산시키고도 남을 만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교황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 미국은 결국 교황의 비유를 마칠 것입니다. 교황의 말에 고분하게 따르게 될 것입니다. 교황의 제안을 따르고 교황의 권위에 순응하도록 세계를 설득시켜 나갈 것입니다. 교황이 미국에게 무엇을 요구하겠습니까? 아주 지혜롭게 접근할 것입니다. 세계 평화를 요구할 것입니다. 평화를 찾아야 된다. 그 평화를 어디서부터 찾을 것인가? 가정에서부터 평화를 찾아야 된다. 어떻게 가족의 평화를 찾게 될 것인가?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가족관계를 맺어야 된다. 언제가 좋겠느냐? 뭐 일요일이 제일 좋지 않겠느냐? 그런 것입니다. 조만간 강제적 일요일 휴업 법령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성경에 이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분위기는 무르익어 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 문제는 나중에 별도로 한번 다시 다뤄야 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강제적 일요일 예배는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일요일 예배를 법으로 제정한 카톨릭에 대한 그 교황권에 대한 굴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상대적으로 사람이 만들어낸 일요일은 교황권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인간의 방식을 섞어 만든 가인의 제사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사단의 전략은 경배의 대상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대신에 다른 존재, 다른 세력, 그것도 싫으면 자기를 숭배하라는 것입니다. 자숭배, 우상숭배, 다른 세력을 숭배하라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리고 예배의 대상만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시간을 바꾸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가장 정당한 시간, 안식일을 일요일로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론적으로 보면 다시 한번 이 역사에 나타난 어떤 힘이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고 강요하는 일이 시작되면 역사는 끝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 눈앞에 와 있습니다. 카톨릭은 솔직하게 말합니다. 성경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한다. 그러나 천주교회는 말한다. 아니다. 나는 나의 신성한 권위로서 안식일을 폐하며 주일의 첫날을 거룩하게 지킬 것을 명한다. 보라, 전 문명 세계가 거룩한 천주교회 명령을 공손히 굴복하여 복종한다. 전 문명 세계가 일요일에 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천주교회 명령에 복종한다고 신부소한 집 1893년 6월 1일자의 기록에 남겨져 있습니다. 카톨릭의 안식일이라고 하는 책, 1905년에 발행된 것입니다. 아마 이것이 캐톨릭 미러라고 하는 책의 그 한 챕터인 것 같습니다. 카톨릭 교회는 개신교가 존재하기 1000여 년 전에 거룩한 사명에 힘입어 그날을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변경하였다. 아주 떳떳하게 변경한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뭐 개신교에서는 뭐 예수님 부활 뭐 이렇게 하지만 천주교는 교회가 바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 대담하게 하나님의 십계명도 바꾸어놨습니다. 천주교의 십계명은 성경의 십계명과 다릅니다. 왼쪽에 보시는 것은 성경에 나타난 십계명입니다. 천주교 십계명은 두 번째 계명을 삭제했습니다. 왜냐하면 만들기 때문에 여러 상들을 만들기 때문에 두 번째 계명은 삭제하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십계명의 명령 대신에 주일을 지키고 라고 바꿔놨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서 두 번째를 뺐으니까 하나가 모자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 번째 계명을 둘로 나누었습니다. 남의 아내를 원치 말고 남의 재물을 탐치 말라. 여기서 우리는 현재 존재하고 있는 이 모순을 보게 됩니다. 카톨릭은 계명을 바꾸어서 주의를 지키고라고 하는 계명을 만들어 놓고 주의를 지킵니다. 일반 개신교회는 하나님의 십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계명을 가지고 주의를 지킵니다. 둘 중에 하나는 모순입니다. 십계명이 변경될 수 없는 법이라면 안식일은 여전히 유효한 것이고 주의를 지키고 있다면 천주교 십계명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건 역사적으로 분명한 사실이고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제 조만간 이것이 전 세계를 휩쓸게 될 것입니다. 여기 마을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The Millennium, 천년기라고 하는 책 95페이지, 96페이지 비밀조직 일루미나이트의 여섯 가지 세계 목적 중 여섯 번째 목적은 교황청이 새 세계 종교의 원천이자 본부가 되기를 바라고 교황이 전 세상의 최고 성직자가 되기를 계획하며 교황은 지구의 영적인 자원을 정렬하는 사제의 왕이 되어야 하며 하나님은 신의 권위와 절대적인 권리와 책임을 이 세계적 지도자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일루미나이트라고 하는 이 집단은 지금 세계 여러 가지 정치, 경제, 금융을 뒷조정하고 있는 엄청난 엘리트 집단입니다. 그러면서 카톨릭의 어떤 행동의 대원으로서도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일을 하려면 세상의 힘을 모아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계시록 16장 16절에 보면은 세 영이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하는 말이 나옵니다. 왕들을 모으더라. 지금 이 뭐 정확하게 이것에 대한 해석은 아닙니다만 미국이 전쟁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 나라 저 나라 힘을 다 자꾸 끌어모으려고 합니다. 이 선악의 마지막 시대에 이 카톨릭 교황권은 온 세계의 종교와 정치를 하나로 자꾸 모으려고 할 것입니다. 여기 이제 이건 뭐 최근 2002년도에 나온 뭐 이런 일이 요즘은 너무나 흔해가지고 그전에는 이런 기사가 나오면은 아주 귀해서 스크랩을 열심히 했는데 지금 하도 많아가지고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할 정도입니다. 천주교 개신교 손잡는다. 이 세 사람은 천주교와 불교와 개신교인데 이 사람은 개신교 목사입니다. 공동으로 수필집을 내는데 복장을 천주교 신부 복장을 하고 있어요. 제가 저 사람과 개인적으로 제가 조금 만남이 있어가지고 저 사람이 예배드리는 교회에 제가 갔었습니다. 그런데 예배 자체가 기독교식 반 천주교식 반이에요. 이렇게 섞여 애매모호하게 섞여가고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이 공동으로 수필집을 내고 아주 좋아하고 있습니다. 천주교 정교회 기독교 그리스도교회 일치회의를 우리나라에서 이미 구성하고 지금 세계적으로 이러한 합치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교황은 1978년에 교황이 된 이후로 온 세계를 돌면서 왕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방문했을 때 신구교 500년 만에 화해, 불교의 지도자와 만납니다. 그리스 정교 지도자도 만납니다. 이슬람교와도 만납니다. 루마니아 정교회와도 만납니다. 세계 모든 종교 지도자들 200명을 1999년 10월에 바티칸에 초청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교회 일치운동을 위한 것입니다. 영국 성공회도 만납니다. 정치적으로도 러시아 대통령을 만납니다. 아랍도 만납니다. 유엔에도 갑니다. 심지어는 유대교와도 만납니다. 굉장한 역사가 여러분과 제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일어나고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때를 제시하고 마지막 날을 대비해서 준비할 수 있는 정신과 시간을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세상의 여러 가지 징조와 예언에 성취되는 장면을 볼 때 우리는 주님의 오실 날이 그렇게 멀지 않음을 실감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속히 우리의 현재적 삶을 정돈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말라기 3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노라. 너희 열조의 날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어떻게 돌아갑니까? 너희가 떠난 것이 내 규례, 내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음으로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돌아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내 생활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된 것을 다 청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한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상당히 방대한 예언을 다루어서 조금 시간이 지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로 마치겠습니다. 서기 79년, 1900이 아니고 실제로 79년 8월 24일에 여러분 아시는 유명한